9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1 Kings chapter 19 verse 7 through 21.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봉독할 때 혹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에 여러분이 듣고 볼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되고 양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열두 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고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 잠시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만한 귀와 심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 생명이 되고 천국을 이루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되게 하사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제가 계속 최고의 사람이 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정적인 인물,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인물, 다시 말씀드려 신앙적인 인물과 불신앙적인 인물을 이렇게 차례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합을 통해서는요, 우유부단하지 말고 또 남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또 모든 인생에 책임을 주하는 마음의 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베다를 통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도 목숨만은 안 된다고 하는 제한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놓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오늘도 갈등하지 말고 역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뜨겁게 정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다고 역시 말씀드렸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엘리야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없이 또 나아갈 때에 능력으로 역사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려서 겉모습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부여받아 나아가 그 어떤 자들도 우리를 제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들의 특별한 모습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실패했거든 그 자리에서 속히 일어날 줄 아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의 용기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실패에서 일어나는 삶에 이어서 오늘은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자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쓰러졌던 그 몸을 다 포기했던 그 마음을 추스려서 40주 40야를 달려 하나님이 명하신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을 달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시험이 됩니까? 체력이 방전됐을 때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체력 방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부터가 사실은 죄인이에요. 체력 관리 못하는 사람 아마 제가 어쩌면 첫째, 둘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정녕 다릅니다. 요즘 누워있다가도 저는 발치기를 해요. 발치기. 이렇게 뒤꿈치 옆에를 대고 이렇게 톡톡 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도 해야 되지만 체력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몸이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등 떠밀어서 먹이고 그러잖아요. 떡도 먹이고 꿀도 먹이고 물도 먹여갖고 등 싹싹 쓸어갖고 이렇게 세워서 호렙산으로 뛰어가도록 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다가 지칠까 하니 꼭 좀 먹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엄마 아빠가 쫓아가면서 밥 먹어라 그래도 늦었어요 그러고 안 먹고 가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의 머리는요 이 단백질을 흡수해야 되는데 어디서 단백질, 프로틴을 가져올 데가 없으면 브레인에서 뽑아먹는데요. 그래서 밥을 굶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저는 아침을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제 몸을 볼 때. 절대 안 굶습니다. 예, 사명을 가지고 먹습니다. 왜?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밤새 굶었잖아요. 밤새. 예,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몸이 지치지 않아야 또 마음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영의 회복을 통해서 몸의 건강이 있다라고 뒤집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범사가 강건할 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강건하고 잘 된다는 말씀 역시 또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엘리야의 이 모습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그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먹이셨다는 것, 위로하셨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갔을 때에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 같은데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막 천지가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요동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엘리야의 그러한 영적 감각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도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얘기고 각별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요사이 굉장히 우리 교인들 아프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절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웨더라는 그런 용어가 다 있을 정도로 정말 한국말로 말하면 참 여자의 마음과 같은 그런 날씨가 오클라호마 날씨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히터 틀었다가 저녁에는 뭘 틀어요? 에어컨을 틀어요. 그래야만 되는 날씨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체력을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고 나가 몸과 영혼을 관리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는 그런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들은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기 오늘 열왕기상 19장 12절처럼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폭풍 속에 휘말려 있는 것처럼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많은 일이 있고 너무나 큰 일들이 밀려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얘기하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 주일 성수를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들 이러한 말, 이러한 얘기를 또 이러한 고백을 이런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끝까지 이러한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지고 산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와중 속에서도 결국에는 기다리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영적 관리 또 육적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관리나 영적 관리나 육적 관리를 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것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비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큰 일들이 몰아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도 모르게 점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저 세상에 끌려가는 그러한 어떤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많은 지혜를 주고 계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아니 주님의 음성 들을 시간이 없다 그럴 겨를이 없다라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점점점 멀어져서 어디가 길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와 명철을 잃어버리고 나아가 능력을 잃어버려서 인생의 노예가 되고 인생에 끌려다니고 인생 때문에 피곤하고 인생 때문에 상처받고 인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피곤한 인생 불쌍한 인생 능력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와중 속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특심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보다 먼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알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잡혀지고 있으면 생활이 우리를 정말 잡아삼킬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뭐 아프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다? 아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 하는 그대로 우리도 그냥 그렇게 딸려가고 흘러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 와중 속에서 아프든지 힘들든지 지치든지 무섭든지 두렵든지 주여 종에게 지금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게 지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민하게 집중하고 살아가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뜻밖의 지혜, 너무나 가까운 곳에 응답이 있고 너무 가까운 곳에 능력이 있고 너무나 가까운 곳에 복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 바쁩니다, 너무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는 연발하며 주님이 이미도 우리의 삶의 환경에 환경 속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답을 주셨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아시죠? 진통 소염제 최초의 진통 소염제인데요. 독일의 약학자가 이거 이 아스피린을 만들었는데요. 어디서 추출한 줄 아세요? 이 약성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드나무 잎에서 추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드나무 아시죠?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막 그냥 잎이 풍성해서 바람이 불면 꼭 그 사람이 춤을 추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버드나무. 옛날에 여러분 안티프라민이라고 한국의 유한양에서 만든 안티프라민 보셨어요? 그 뚜껑에 보면 그려져 있는데 버드나무. 예. 이래도 모릅니까? 있다고 치세요. 아주 평범한 나무입니다. 아주 뭐 길거리에 산에 아주 철철 넘친도록 많은 나무가 무슨 나무다?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그래서 옛날에 한 총각이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웬 여인에게 물을 주시오 하니까 그 바가지에 물을 퍼서 버드나무 잎을 뚝 떨어뜨려서 체하지 마옵소서 하고 줘서 둘이 눈이 맞아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삶 가운데 굉장히 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를 통해 그래 버드나무에서 그 약효를 뽑아냈어 라고만 들으시면 센스쟁이 아닙니다. 아니 거기에 그게 있었단 말이냐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옷에 이렇게 스쳐가지고 옷 때문에 얼마나 포이즌 아이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옷들이 포이즌 아이비가 이렇게 있는 그 구내는요 꼭 그것을 치료하는 약초가 같이 자란답니다. 생긴 것을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난 굉장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기시도록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뭐유?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이상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선입관은 지진 가운데에 불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바바감 하고 우리에게 들려올 것 같지만 오늘 말씀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다 끝나고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다 끝난 것 같은데 돌아설 만한 그때도 엘리야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오늘 예배를 여러분 드리러 와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꼭 듣고 가리라. 예배 순서는 자꾸만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쿵 치고 들어오는 감동의 말씀이 지와 명철이 위로와 소망이 나를 힘있게 만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지 하다가 에이 그만두자 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집중하시고 또 집중하시면 제가 쉬는 한숨 소리에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숨만 들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전부터 쉬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지시라는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번 경험되고 한번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되면 한 마디가 두 마디가 되고 두 마디가 세 마디 되고 세 마디가 네 마디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때때로 시시때때로 미리 앞서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를 미워하는 어떤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목을 베라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부터 그걸 듣는 거예요. 너의 목을 베려고 이스라엘 왕이 전령 사자를 보냈다. 그의 문을 열어주지, 그가 오거든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뒤에 그 목을 베라는 것을 취소하라고 또 명령을 갖고는 전령이 또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셨는데 엘리사가 남하고 잡담하고 원망, 불평, 세상 얘기 뭐 이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뭣도 모르고 목을 베러 온 사자의 문을 열어줬을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엘리사의 목이 붙어 있었을까요? 온전했을까요? 댕강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음성을 그 귀담아 들으려고 했던 엘리야가 한 것을 본 그대로 엘리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삶을 습관적으로 살고 훈련해 살았더니 앞에 전령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러나 두 번째 전령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라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의 목숨이 보전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깨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내가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지 않은 환경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버드나무에 어떻게 아스피린을 만드는 진통소염제가 그 물질이 거기 있는 줄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버드나무를 따서 그 물질을 뽑아가지고는 아픈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아스피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 환자 중에 아스피린 안 드시는 분 거의 없죠.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잘 보존시켜주고 건강케 하는 좋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저 바일 아스피린 판매자 아닙니다. 예, 이해하세요. 뭐 나머지 진통소염제도 좋아요. 근데 최초로 만들어졌으니까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 독일의 이 약학자가 버드나무에서 이 좋은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아스피린이라는 이런 약을 만들어서 인류에 공용했을 때 그때 당시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뭐 했냐면 버드나무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버드나무 신이여 비나이다를 했고 버드나무 그 그늘이 얼마나 좋습니까? 양반들이 항상 허드러지게 차려갖고는 부어라 마셔라 명어라 뭐 이러면서 술판을 벌이고 그늘만 찾아 댔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 약학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까이에 있는 생활 속에 있는 그 힌트를 깨닫고 알고 발견해서 그 버드나무 뭘 한다고 버드나무가 민망할 정도로 그 앞에 와서 빌고 버드나무가 귀찮을 정도로 그 밑에 와서 술판을 벌일 죄송합니다. 우리 조상들 흉봐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복을 얻으려면 진정한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실행하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바울처럼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정말 준비하고 땅 하면 뛰어나갈 그럴 준비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그런 삶이 훈련된 삶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버드나무만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예? 가끔 개똥도 약에 쓴다지요? 개똥도 뭐에 쓸라면 없다고? 약으로 쓸라면 없다고? 약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똥 속에 있는 쇳덩굴이, 소똥 속에 있는 쇳덩굴이, 아이고, 지저분해! 라고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똥구리를 통하여 여자들의 아름다운 화장품을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여러분의 습기를 보존하고 말이죠. 어떤 석유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아도 천연적으로 여성들의 피부를 보호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약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을 소똥 속에 살고 있는 소똥구리 속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엄청난 보고와 보화를 놓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지혜를 주시고 이미 명철을 주시고 이미 능력을 주시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바빠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서는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둡니까? Why me?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며 한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위하여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베드로도 그 감옥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에휴 피곤해 기도하면 뭐하나 졸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되면 천사가 옆구리를 팔꿈치로 콱 쳤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네 옆에 있는데 왜 포기하고 잠이나 자빠져 자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가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에이 잠이나 자자 이러죠. 에이 잠이나 자자. 주님은 옆에서 뛰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주가 보내신 천사는 함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에이 잠이나 자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지. 그러다 돼지 돼요. 여러분 저 자서 살찐 건 아니에요. 하루에 5시간 이상 못 잡니다. 오늘은 4시간도 못 자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손해나는 일이 없습니다. 앞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우시면서까지 뭐하냐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기도한 그 형제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한 여종이 나가서 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기뻐서 그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집 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기도한 사람들이 목이시도록 주야 베드로를 풀어주소서 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베드로의 유령을 봤나 보지 이럽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도널드 더 크리스탈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은 없어. 바라고 소망하는 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듣지 못하고 깍깍깍깍깍깍깍깍깍 도널드 더 크리스찬. 썸띵이 있을 줄 알았더니 나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기절 초풍 난리 부르스를 피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전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행보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엘리야에게 오히려 대놓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가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을 전하여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는 되는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저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저도 목이 댕강 잘려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콧방귀 하나 끼지 않고 됐고, 뭐라고요? 됐고, 저기 외국에 가서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땅에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들 만나서 나의 이 큰 뜻을 이루어라! 오히려 명령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에 오히려 힘을 내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끝난 것 같을 때 새로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서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저들의 형제자매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저가 그런 고난 중에 없었다면 그리고 고난 중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 고난은 그를 파괴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 반전의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살까지 황태자로 살다가 갑자기 충동적인 살인으로 말미암아 살인자로 전락하여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광에서 40년을 시골 촌뜨기 촌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영도자로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가 만약에 40년 황태자의 생활만 있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40년의 광야의 촌부의 생활, 시골 때의 생활을 통하여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이전에 40년 동안 훈련됐던 황태자의 리더십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는 이 기가 막힌 컨비네이션, 40년 40년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때로는 높이시고 때로는 낮추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도하는데 가장 안성맞춤이 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반전입니다. 40년 동안 황태자 자리에서 점점점 42로 80이 이르기까지 점점점 내려가고 몸은 쇠약해지고 옛날 추억은 점점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80의 노구의 몸이 되었을 때 지팡이를 의지하며 걸어가야 하는 그런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나타나셔서 모세를 들어 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목마랐던 모세는 저게 무슨 일인가 어떠한 일인가 영적으로 예민하여 그것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고 내게 경배하여라. 신발을 벗으란 얘기는 거룩한 곳이니 벗으란 얘기도 되지만 당시 고대 사회는 종들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당신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종삼아 주시는 거예요. 택해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신 놀라운 역사가 40년이 지나서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 때, 지팡이를 의지할 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게 되었을 때, 포기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더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넘겨지고 수많은 위협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랐더니 오히려 더 저는 크게 더 높아지고 강건해졌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약할 때의 강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약할 때의 강함을 알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프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처참하게 살인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을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 죽게 되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는 죽을 일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더 강하게 들어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패배한 것 같은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음을 통하여 우리는 살았고 부활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죽으셔야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열매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최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이 반전을 고대하며 이 반전을 소망하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움츠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예비하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전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거 실패한 줄 알았는데 성공하네. 저거 진 줄 알았는데 이기네. 아 왜 그러지?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런 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반전을 맞이하는 다 포기할 것 같은 사람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 만들어주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역할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엘리야에게 그 먹을 것을 주며 위로하며 엘리야를 새롭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어떤 사자의 역할을 했던 천사처럼 오늘날 우리가 또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년의 남성이 하튼 허구한 날 와이프한테 잔소리만 들었답니다.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못해? 돈을 왜 그거밖에 못 벌어? 맨날 입만 열면 그냥 남편을 쪼아대고 바가지를 긁어서 나는 굉장히 몹쓸 인간, 유슬레스한 소용이 없는 그런 남자인가 보다. 여러분, 중년의 남성에겐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눈물이 많아진대요. 유행가 가사에도 괜히 눈물을 흘리는 게 40 이후의 남자들이랍니다. 또 한 가지, 궁뎅이가 작아진대요. 근육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제일 먼저 줄어드는 근육이 궁뎅이입니다. 힙. 걷는 힘이 약해져. 자신감이 없어요. 장수하려면 이가 튼튼하고 허벅지가 튼튼해야 된대요. 이해하시죠? 잘 걷고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년의 남성은요, 뭐가 많아진다? 눈물이 많아진다. 네, 뭐가 작아진다? 예, 힙이 작아진다. 어이구, 불쌍해라. 30에서 40 넘어가 무려 30%의 궁둥이 근육이 줄어든답니다. 부인들이여, 체크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성들 뒤를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너무 슬펐대요. 근데 부인 여성들은 반면에 중년이 되면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가지고는요, 안 빠지던 머리도 빠지고 근육이 생긴대요. 그래서 20대 여인들보다 40대 여인들이 힘이 몇 배가 더 세대라는 거예요. 팔뚝이 막 남편하고 80에도 막 이기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남편한테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데요. 중년 이후에 남성들. 그러니까 부인들이 야단쳐도요, 괜히 상처받지 마세요. 남편들, 생리적인 일이에요. 예.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어떤 책을 읽고 책에 대한 감상을 끄적끄적 적었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에휴, 이건 뭐 하는 거냐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걸 부인이 청소하다가 이게 뭐냐 하고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쓰는 글은 처음 본 거야. 연애 이후에, 연애 편지 이후에 남편의 글이 이렇게 좋아 보이기는 처음이야. 그래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남편에게, 아무개 선생님. 야! 하기 일보 직전까지 불렀던 사람이 당신의 글이 이렇게 감미롭고 이렇게 위대한 필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당신의 글에 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써봅니다. 여보, 사랑해, 용용용용. 남편이 그냥 직장에서 입이 이렇게 찢어지고 세상에 뭐 그냥 천만 달러를 얻은 것 같이 힘이 나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참 남자들 단순해요. 그대로 그 인생이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반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모르는 사람보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나의 약점을 정말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엘리야가 천사에게 위로를 받고 떡과 꿀을 먹고 힘을 내어 40주 40야를 뛰어가도 남는 그런 체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부인들이여, 남편들을 위로할지어다. 남편들이여, 부인을 위로할지어다. 남편들 왜 아멘 안 해요? 너무나 서로를 잘 알지만, 서로의 약점을 알지만, 서로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다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더 단점을 알면 알수록,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다가가서 반전을 꾀하십시오. 당신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칭찬해주고 북돋아주고, 이런 가운데에 그 인생이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겪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가 참 더 잘 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부인이 머리를 한 움큼씩 뜯어 잡아 뜯는 그런 악처였다고 그러죠. 그 왜 그랬을까요? 딴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아마 자기한테는 못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런 피해 의식도 서로 좀 나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위로를 필요로 하여 그 위로만 준다면 그 인생이 반전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와 소망을 주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가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위로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그 인생이 반전을 꾀하여 성공적인 인생으로, 더 힘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종교를 믿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것은 반전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죽었으나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를 그렇게 끝났다라고 하는 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북돋워주는 그런 우리가 또한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부닥쳐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답은, 그 지혜는, 그 해답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에 했을 때에 오히려 일어나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그런 삶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따라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인내와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성공하게 하소서. 또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데 능숙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